할렐루야. 신년 첫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오늘 벌써 주말입니다. 오늘 금요일인데 첫 금요일 모두들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또 한 해를 기도로 은혜를 구하는 복된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옛 어른들이 쓰시던 말씀 중에 여든에 이앓는 소리 한다라는 표현 있어요.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저도 사실 잘 몰랐는데 찾아보니까 여든에 이앓는 소리 한다. 여러분, 사람이 여든 되도록 이를 사용하게 되면 이가 온전할까요? 망가지는 게 정상일까요? 망가지는 게 정상이죠. 썩고 빠지고 또 보강하고 치료하고. 그래서 여든쯤 되면 이가 아프고 앓는 게 정상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뻔한 소리를 할 때 사람들이 또 옛 어른들이 표현하기를 여든에 이앓는 소리 하지 마라, 뻔한 소리 하지 마라, 그런 표현을 쓰곤 한답니다. 뭐 요즘은 이런 말 잘 안 쓰지만 오늘 22장 13절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전체 내용을 보면 우리 인간이면 또 건강한 이성을 가진 사람들이면 꼭 예수를 굳이 안 믿는 사람들일지라도 상식적으로 너무 잘 이해하고 동의할 수 있는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죠. 전체 내용이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걸까? 우리 공통분모를 좀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하는 겁니다. 맞죠? 아무리 세상이 바뀌고 또 개념이 변화무쌍하게 달라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첫 인류를 만드실 때 제정하신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하는 겁니다. 아멘. 두 번째,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하는 겁니다. 물론 성경에는 일부 다처제에 대한 그 기록들이 있어요. 아내를 둘씩 둔 경우도 있고, 하지만 그것은 죄악에 빠진 인간이 뱉어낸 잘못된 역사입니다. 그런 걸 하나님께서 원리로 주신 것이 아니라 허용적 차원에서 기록을 남기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하는 것이고 두 번째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전체 긴 본문 속에 강조하고자 하는 세 번째 굵은 원리는 성생활은 부부만 하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그 외 모든 성적인 문제는 죄입니다. 믿습니까? 성생활은 부부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타락된 인류 문명사 속에 가장 아픔을 겪었던 대상이 여성들이에요. 여성들은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철학자들도 여성을 어떻게 비하하는 발언을 기록에 남겼는가 하면 애 낳는 기계 정도로 이해를 했어요. 그리고 그 시대 사람들의 인식 세계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때만 해도 성경이 기록될 때만 해도 죄악에 빠진 인간들이 여성을 별별 핑계를 다 대서 버렸어요. 결혼을 해서 살다 보니까 어느 날 손이 이쁘질 않아. 그래서 버려요. 또 음식 솜씨가 나빠. 그래서 버려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별별 이유와 핑계를 만들어서 남자들이 여성을 집에 기르던 개도 그렇게 버리는 법이 아닌데 여성을 버렸어요. 그래서 신명기 24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4장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으로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여기 중요한 표현 하나가 뭐냐 하면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이게 율법이에요. 근데 여러분, 율법은 행간을 잘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문자적으로만 이해를 해서 봐라, 성경에도 여자를 버릴 수 있고 이혼을 허용하지 않았느냐, 모세의 법에 그렇게 기록되지 않았느냐, 이거를 예수님이 어떻게 재정의를 하셨는가를 한번 볼까요? 우리 마태복음 19장을 열어보십시다. 마태복음 19장 6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방금 읽었던 신명기 24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8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이제 의도를 아시겠어요? 그 당시 사람들이 너무 말도 안 되는 핑계와 이유를 걸어서 여성들을 버리는 일들이 비일비재했기 때문에 함부로 그런 일을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정확한 명분이 담긴 이혼 증서를 써서 버려라. 이 말은 버리라는 말이 아니죠. 여성들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강조를 뒤집어서 한 겁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뭐라고 정의했죠?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그런 법을 만들어 놓은 것이니라 말씀하신 겁니다. 그만큼 고대 시대에도 여성들의 지위는 너무 비참했어요. 우리나라에도 남존여비라는 게 있죠. 남자가 존재하는 한 여자는 비참하다. 본래 그런 뜻은 아니지만 누가 말을 그렇게 재미있게 풀었더라고요. 그런데 오늘날에도 많은 여성들이 폭력에 시달리고 있어요. 성폭력, 성추행, 그리고 물리적인 폭력. 주변에 보면 너무너무 기가 막힌 상담과 보고들을 많이 겪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회구조가 남성 본위로 시스템이 구조가 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너무 무도합니다. 보호 기능이 없어요. 이것은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고 교회 밖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 신명기 22장 27절을 한번 볼까요? 22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리 질러도 뭐 할 자가 없음이라, 구원할 자가 없음이라. 이것은 그만큼 사회 기능이, 사회 시스템이 구조적으로 이런 여성이라는 약자에 대해서 보호 기능이 안 돼 있던 시대를 얘기합니다. 이것은 시스템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인식 세계가 그랬어요. 그만큼 여성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하대하고 물건짝 취급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이 인류 사회의 가장 최소 단위이며 기본 단위인 남자와 여자를 부부로 묶은 이유가 뭘까? 여러분, 결혼은 단순히 사랑의 세리머니가 아니라 계약입니다. 그래서 결혼식을 할 땐 뭐 하죠? 서약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서약에 둘 다 예스 해야 결혼이 부부로서 성립이 되는 거예요. 영국 같은 데서는 결혼식을 할 때 서약을 하고 두 사람의 서약만으로 부부가 되는 게 아니고 하객들에게 물어요. 이 결혼에 이유에 있습니까? 가슴 뜨끔한 순간이 오는 거죠. 누구라도 한 사람이 이유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면 결혼이 성립이 안 되죠. 그런데 우리는 결혼이 계약인 사실을 잊어버리고 사랑해서 만나고 싫어서 헤어지는 걸로 착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결혼이라는 원리 속에는 신랑인 그리스도가 신부인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는가를 가장 구체적으로 배울 수 있는 관계고 현장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부부는 가정의 최소 단위죠. 그 가정과 부부라는 최소 단위를 통해서 우리가 드러내고 실현하고 배워나가야 될 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구속을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속의 은혜를 서로 상대에게 베풀고 헌신하고 순종하는 것이 결혼 생활입니다. 근데 이 질서가 무너질 때 제국이 무너져요. 로마 제국의 흥망사라는 책이 있어요. 로마 제국이 천년의 역사를 이어오다가 무너진 그 붕괴음 밑에는 여러 가지 요인을 분석해 놨는데 뜻밖의 생경스러운 원인 하나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성생활의 문란을 이유로 들고 있어요. 성생활의 문란이 제국의 붕괴를 가져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원인입니다. 그래도 아직 가족제도에 대한 끈끈함의 흔적이 남아있는 국가가 우리 한국인데 1997년도에 IMF가 터졌죠. 모든 사회 시스템이 한꺼번에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은행이 무너지고 가정의 파탄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경제 문제에 그 쪼들림이 오니까 부부 갈등도 아마 심해졌겠죠. 그래서 많은 가정들이 무너졌어요. 그런데 역설적으로 그 IMF를 2년 만에 끝내고 어느 사회학자가 한국이 어떻게 그런 빠른 시간 내에 격심한 경제 환란을 급속하게 극복해낼 수 있었는가 원인을 몇 가지 꼽았는데 한국 사람들의 그런 성취욕, 근면성 여러 가지 원인을 얘기했는데 그중에 하나가 한국 사회가 갖고 있는 끈끈한 가족의 연대감 이걸 이유로 꼽았습니다. 여러분 한국 여자들이 얼마나 대단한가 하면 여러 가지 강점을 나열할 수 있겠지만 남자들이 다 털어먹고 아루목에 끙 두르놓을 때 여자들은 그때 보따리 메고 행상을 나서요. 새끼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그게 한국 여자들의 깊은 저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베드로전서 3장을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3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한 음성으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의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 여기라. 이는 너의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이걸 누가 썼죠? 베드로가 썼어요. 베드로가 말세를 만난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뭐하고? 아내와 뭐하고? 동거하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유독 가정사가 조금 밝혀진 제자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유독 제자들 가운데 아내를 동반해 다닌 자로 소개되고 있어요. 근데 그에게는 조금 아픈 과거가 있죠. 한때 아내를 버린 건 아닌데 가정을 소홀히 했던 까닭에 가정에 분란을 일으켰던 적이 있습니다. 그게 성경에 소개돼요. 우리 마가복음에 보면 그 내용이 자세히 나오는데 이제 마가복음 강해를 저녁마다 할 때 그 대목이 소개될 겁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와 함께 제자들과 시몬은 누구죠? 베드로죠. 베드로의 장모 집에 들어갑니다. 시몬의 장모 집에 들어가요. 그때 그 베드로의 장모가 어떤 상태에 있었습니까? 열병을 앓고 있었어요. 열병. 그 열병이라는 말이 휘레소라는 말인데 그것이 명사로 쓰여지질 않았어요. 여러분, 명사로 쓰여지면 그 병은 질병이 맞습니다. 그런데 미래 완료형 또는 동사 원형 분사형으로 쓰여져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그것이 질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나 동작이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상황, 어떤 상태, 어떤 동작을 얘기할까요? 거기서 휘레소라는 말은 반복되는 동작을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즉 누웠다가 일어났다, 누웠다 일어났다. 열라고 불라고 열라고 불라고 그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 어머니들 표현으로 치자면 그게 무슨 병이에요? 화병을 얘기하는 화병. 화병이 어떤 상태예요? 열라고 불라고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막 가슴에 불을 지르는 거죠. 그런 상태를 묘사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의 장모가. 누구 때문에 열나고 불나고 화병이 났을까요? 사위놈 때문에. 말하자면 사위가 멀쩡히 고기잡이하러 잘 생활을 하다가 업으로서 어느 날 갑자기 나사렛에서 나타난 허름한 청년을 그분이 오셨어요 하고 따라 나서는 거예요. 대기업 잘 다니다가 직장 그만두고 갑자기 한 청년을 따라서 저 신학교 가야 되겠습니다. 그러고 따라 나선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 아내는 둘째치고 제일 열나고 불날 상대가 딸의 어머니인 장모님이겠죠. 그게 지금 누워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소식을 들으셨던 것 같아요. 그 집에 들어갑니다. 손을 잡아 일으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섬겼더라 돼 있어요. 그 말은 봉사하고 헌신하는 길로 동행하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의 마음을 고치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 이후로 베드로는 아내를 동반하여 다닙니다. 그에게는 그런 과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글에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여러분 여기서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라 할 때 비교급을 썼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 되는가 하면 남자는 강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남자도 약한데 여자도 그거보다는 더 약하다 그 뜻이에요. 그러면 둘 다 약한 거예요. 약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부부가 되는 거예요. 남자가 세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약하다는 표현 속에는 의외로 어떤 표현이 이면에 녹아져 있는가 하면 섬세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여자는 남자보다 더 섬세합니까? 안 합니까? 더 섬세하죠. 여자의 그 무서운 직관력, 남자들이 감히 헤아리지 못하는 섬세함이 여성들에게 있어요. 그게 여성들의 이면에 또한 강점입니다. 그 말을 여기서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우린 자꾸 남자와 여자를 힘의 논리로만 남자는 우월적인 존재, 여자는 하등한 존재. 이것이 유대인들 속에 깊이 인식이 녹아져 있어서 고대로부터 오늘 신명기에 보면 여성들을 별별 핑계를 다 대서 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은 항상 성적인 문제와 연결이 돼요. 남자들의 타락, 탐욕스러운 방종.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남자들이 성적으로 강한 것을 굉장히 무슨 능력으로 이해를 해요. 게다가 오늘날에는 남성들 세계에서 잘못된 기초 때문에 이 성적인 문제를 무슨 스포츠 정도로 이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성은 누군가 그런 표현을 했더라고요. 아주 적절한 표현인데 물을 막아놓은 댐과 같다 그랬어요. 댐. 댐이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마을이 전체가 수몰이 돼요. 전체가. 공동체가 완전히 물에 잠겨서 댐이 터져버리면 수몰이 됩니다. 근데 댐을 잘 관리할 때 마을이 유익이 되고 그 잘 관리된 물로 온 마을이 잘 먹고 농사를 짓고 살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댐에 균열이 생기거나 구멍이 생기면 댐이 무너집니다. 댐이 무너지면 마을이 수몰이 돼버려요. 그래서 항상 신명기 22장에도 보면 이 성적인 문제를 얘기할 때 너희 중에 악을 제거할지니라 이런 표현을 써요. 왜 그런 표현을 썼을까요? 이건 공동체를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기초 윤리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너지면 제국이 무너지는 시작이라니까요. 그러나 이 성적인 윤리가 건강할 때 비로소 뭡니까? 공동체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 부분에 대해서 교회마저도 할 말을 잃어버리고 발언권을 잃어버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문제죠. 전혀 메시지가 되고 있질 않아요. 세상이 아무리 교회를 욕해도 세상은 교회 최고의 도덕적 윤리적 기준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게 교회로서는 메시지가 돼야 된다고요. 근데 어쩌다가 교회가 세상이 어줍지 않은 흉내를 내면서 이게 다 무너졌죠. 그리고 여성들에 대해서 폭력을 행사하고 여성들을 우습게 생각하는 이런 잘못된 성경 가치가 교회 안에 교회 밖에 아직도 여전한 거죠. 마지막으로 우리는 오늘 성경을 보면서 베드로전서 3장 7절을 한번 보십시다.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여기 생명의 유업을 함께 받을 자가 무슨 뜻입니까? 즉 부부관계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익히고 배우고 연습하고 훈련하라고 주신 중요한 원리가 감춰져 있단 말이에요. 그 말이 뭘까요?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부인 우리를,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목숨을 다해 사랑하셨어요. 목숨을 던져서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생명이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은혜를 누렸어요. 이것이 오늘날 부부관계 속에서 계속해서 순종되어져야 되고 헌신되어져야 되고 훈련되어져야 되고 연습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부부관계는 뭐라고 표현을 했는가 하면 골동품과 같은 존재여야 한다. 골동품은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되죠? 귀해져요. 값이 더해져요. 우리 여기 많은 싱글들이 앉아 계시지만은 건강하고 이상적인 부부를, 결혼을 꿈꾸십시오. 꿈을 꾸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미 결혼하신 분들은 서로 배우자에 대해서 그런 관계로 매일매일 더 존귀하게 여겨져야 돼요. 골동품과 같이. 제가 그 어느 여자 신학교에서 한때 강의를 했던 적이 있어요. 한 클래스에 한 35명 정도 되는 인원을 이제 가르쳤는데 5월달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마침 또 주제가 그런 주제이고 해서 그 여학생들에게 물었죠. 거기엔 거의 이제 싱글들이 한 대여섯 명밖에 안 되고 다 결혼을 하신 분들이에요. 오래전 일인데 물었죠. 여러분들 그 배우자들에게 제일 그 원하는 바가 뭡니까? 질문을 던졌어요. 그랬더니 기다렸다는 듯이 아주 본물이 터지듯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다 들었어요. 35명을. 제일 많이 나왔던 대답과 그 다음으로 많이 나왔던 대답이 뭔지 아세요? 궁금하시죠? 제가 얘기를 해드릴 테니까 특별히 오늘 은혜 받으러 온 우리 남성들은 꼭 염두를 해두시고 실현을 하시기 바랍니다. 듣고 끝나지 말고. 제일 많이 나왔던 대답이 뜻밖에도 제발 권위적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남성들이 여성들에 대해서 권위적이라는 거예요. 제발 권위적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게 제일 많았어요. 제일 많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이 나왔던 대답이 뭐냐면 제발 표현 좀 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다 속으로 사랑한다 그런대요. 그런데 절대 표현을 안 해요. 갑돌이와 갑순이가 왜 헤어졌죠? 동성동본 때문에 헤어진 게 아니에요. 사랑한다고 말을 못해서 갑순이는 갑순이대로 시집을 갔고 갑돌이는 갑돌이대로 장가를 들었어요. 표현 못해서 우리 CCM 노래 중에도 나 표현 못해서 그런 노래가 있죠? 그런데 갑돌이 갑순이에 대한 후편이 있어요. 2편이. 둘이 각각 그렇게 결혼을 해서 살다가 중년의 나이에 운명의 장난인 듯이 갑순이도 남편을 잃었어요. 병으로. 갑돌이도 비슷한 시기에 상처를 했어요. 아내를 잃었어요. 병으로. 이 소식을 들은 갑돌이가 애잔한 마음에 이제 초로의 나이가 된 갑순이 할머니를 찾아간 거예요. 오랜만에 만났죠. 곱게 늙었어요. 차 한 잔을 하면서 살아온 얘기를 나눕니다. 어쩌다 남편을 잃게 되었습니까? 보니까 피차 병으로 배우자를 잃었어요. 그리고 이제 오랜 대화를 나누는 일어설 무렵 갑돌이 할아버지가 갑순이 할머니에게 질문을 합니다. 할멈, 내가 젊을 때 할멈 좋아한 거 알아? 알지요. 배시시 웃으면서 대답을 합니다. 알지요. 또 가려다가 멈칫하고 돌아서서 두 번째 질문을 해요. 그때 만약 내가 할멈에게 사랑한다고 고백을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이때 갑순이 할머니가 이런 대답을 해요. 여러분 이건 제가 만든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 없어요. 갑순이 할머니가 이런 대답을 해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내 운명이 바뀌었겠죠. 표현을 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한 여자의 인생이 운명이 바뀔 뻔한 거예요. 그만큼 표현은 뭡니까? 중요한 겁니다. 특별히 오늘 이 새벽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남성들은 더 연약한 그릇인 여성과 아내를 소중히 여기고 귀히 여기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구속받은 은혜를 실현하고 순종하고 헌신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일입니다. 아멘. 그리고 사랑은 뭐 하는 거예요? 표현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오늘 내 주변에 그런 이웃들 향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표현하고 나누는 복되고 행복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은 이제 가정을 위해서 특별히 결혼하신 분들은 배우자를 위해서 우리 또 싱글들은 만날 배우자를 위해서 행복한 가정의 그림을 가지고 우리 다 같이 한번 또 오늘 금요일을 위해서 기도한 다음에 개인적으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너무 귀한 시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신실한 주신 주님께 모든 존귀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내에게